오늘부터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공격을 당하고 있지 않는데요. 저는 영적 싸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무엇인가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사탄은 공격합니다. 새벽 제단을 쌓고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이웃에게 뭔가 잘 대해주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섬기려고 하면 사탄은 반드시 공격합니다. 한번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실제적인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들을 상대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장난에 걸려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악한 존재와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악한 존재와 싸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은 이 땅의 성도들이 직면한 영적 싸움의 현실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받게 된 놀라운 지위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애정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가장 많이 머물렀습니다. 많은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에베소 지역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도시는 아주 문란하고 많은 유혹이 있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문을 나서기만 하면 거리에 먹거리와 놀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고 믿음을 흔드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주변의 상황들이 더 좋아지지 않아서 더 어렵고 힘들어지게 되면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전에 없었던 유혹을 경험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면서 에베소서에서 두 가지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쪽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 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안치움을 받는 그런 지위와 그런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의 면을 주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탄의 맹렬한 공격 앞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은혜로운 것만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운 시험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듯이 마귀의 간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간계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로, 영어로 스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메토데이아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영어 단어 메소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방법이라는 뜻 그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간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싸움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는 결정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실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검증해 보는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귀가 교묘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항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악한 존재와 맞서 싸워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 안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붙어 있으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삽니다. 나를 위해 삽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를 살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악한 권세와 악한 대적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굳세어지라는 것입니다. 강건해지라는 것입니다. 강건해지라는 것은 곧 굳세어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강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남성적인 이미지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여성적인 이미지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아야 되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내위원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안내위원들 중에 남자분들은요 여성성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만큼 친절하고 따뜻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성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뜻함입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교회는 친절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남자다워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신앙의 남성성이 많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고 순교하는 그 열정들, 뭔가 남이 안 가본 길을 가고 두려워하는 것을 뚫고 나가는 그 이겨나가는 모험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남자를 강하게 하셨을까요? 왜 남자에게 더 힘을 주셨을까요? 그 힘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때리고 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더 많은 힘을 주신 것은, 남자들에게 힘을 주신 것은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심처럼 우리가 그렇게 더 희생하라고 우리에게 큰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성악을 하고 싶으셨는데 집안의 반대로 못하셔서 우리 자녀들은 무조건 음악을 잘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전공을 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으니까, 전공을 하지 못했으니까 너무 미련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 밴드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저는 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태권도처럼 이렇게 좀 싸우고 겨루고 막 힘을 쓰는 것들은 제 성향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운동은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막 힘을 쓰고 이런 것은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애들에게도 이제 피아노를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동부에 와서 보니까 애들이 뭐 하나씩 다 악기를 연주하고 악기에 대한 애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이제 음악을 잘 시키려고 음악성이 있겠지 하고 시켜봤는데요. 아무도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봤는데 저희 둘째 남자 아이가 부끄러움이 좀 많습니다. 수줍음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주변에 추천을 받아서 태권도를 한번 시켜보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태권도를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얘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태까지 뭔가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태권도를 하니까 발차기를 하니까 주먹을 이렇게 앞으로 내미니까 얘가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발차기만 합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저한테 맨날 발차기를 하고 저에게 주먹질을 하고 그렇게 놀아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학원 이 태권도 학원에서 관장님이 그러시는데 실력이 날로 날로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야, 너 피아노 못 쳐도 돼. 너 피아노 배우지 마. 너 그냥 태권도만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이 아이의 남성성을 키워주는데 제가 온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여성 예배에서 이런 말은 안 어울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좀 남자다워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남자다워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한번 보겠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굳세어지는데 어떻게 굳세어집니까? 남자답게 강건해지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을 대적하려면, 믿음으로 서 있으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강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힘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운동해서 키울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순간 마귀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틈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악한 권세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 우리가 주 안에서 굳건해져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입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제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중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 8주간의 시간은요, 우리가 영적인 중무장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8주간 동안 깨어있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영적인 중무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젊은 순회 가서 제 또래 남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떻게 좀 공통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이 돼서 군대 갔다 오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4명의 남자들이 계셨는데 한 번도 군대를 안 갔다 오신 거예요. 아, 그러면 미국 이민 왔으니까 시민권자니까 그러면 여기 미국 군대라도 갔는지 알고 군대를 갔다 오셨냐고 했는데 군대 근처도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다이시더라고요. 여기 여성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옷부터 입습니다.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속옷부터 줍니다. 전투화, 모자, 벨트,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지 몰라요. 또 거기다가 전투 장비들을 챙겨야 됩니다. 소총, 물병, 또 헬멧, 또 방독면, 하나하나 챙겨야 될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잘 입어야 돼요. 잘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하면요, 그것을 어떻게 잘 입을 수 있는가, 어떤 순간에도 그것을 가장 빠르게 입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먹는 것도요, 조교가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먹지 않으면요, 그 밥을 다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빠릅니다. 입는데 빠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났는데 늦게 일어나서 허겁지겁 중무장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중무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첫 번째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에서 가장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왜 허리띠부터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옷이 통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요 한복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가운 같은 것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를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허리띠를 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허리띠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의 기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주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주특기는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주무기는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진리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공격할 때도 한번 보세요. 거짓말이 이 속임수가 마귀의 주무기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간계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간계라는 것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가 틈을 보이면 그 틈을 틈타서 우리를 넘어지고 걸려지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방법을 씁니까? 사실 뱀이 얼마든지 아담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하와를 깨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와야 아담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의 마음이 변했어. 네가 온 후로 불행하대. 동물들만 있었을 때가 좋았대. 혼자 있는 게 좋대. 그리고 갈비뼈를 다시 돌려달래. 이러면서 이 하와를 깨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하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하와에게 공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임의로 먹되 하나님은요 거의 다 모든 것을 다 먹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의 행동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한 그루의 나무만은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수반되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임의로 먹으라고 한 그 모든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조항 하나만을 그것을 가지고 물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 하나로 뱀은 선하신 하나님을 부당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빼앗아 가는 자로 사탄의 논리로 하와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해하게 합니다. 상처받게 만듭니다. 무서운 분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일하는 방식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켜서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속이는 사탄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진리를 붙드느냐 진리를 붙들지 못하느냐 진리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교를 보시면요 로고나 아니면 그 간판에 많은 대학들이 진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참된 이치, 참된 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법칙이나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특정한 장소나 어떤 시간이나 문화, 사람에만 적용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상대 진리라고 그렇게 명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또 11절 보시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러분, 이것을요, 이것은 상대 진리예요. 이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 상대 진리를 절대 진리로 해석하니까 여자들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진리는 무엇입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지나도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를 절대 진리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 절대 진리를 상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진리의 허리띠가 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죄라고 해도요,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절대 진리를 절대 진리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상대 진리로 그렇게 내려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거나 내가 싫으면, 내가 인정할 수 없으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의 기준이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나 사상의 근거에서 그것을 가지고 죄라고 하고 있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절대 진리를 반드시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절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 속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전신갑주 마지막이 하나님의 말씀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이 진리라는 것은 어떤 신뢰, 성실, 정직, 또 진실, 솔직함, 이런 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행동이, 그런 성품이, 그런 자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데, 사탄을 맞서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실과 정직에 의지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싸움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보니까 허리띠는 또 다른 방면에서 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의 이 주석에 동의합니다. 성령의 검은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제 담당 목사님들이 잘 풀어주시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적할 때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리는 성경의 전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전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나를 피 흘려 대속하신 그 진리로 허리띠를 우리가 묶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고난을 받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할 거예요. 너는 실패자다. 하나님은 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널 그렇게 축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허리띠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 마귀에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하늘 끝까지도 하나님의 그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는 배우고 확신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한 것으로 그 진리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그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핵심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진리로 대적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기초이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체험과 감정, 나의 느낌을 더 중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허리띠로 삼지 않고 진리가 아니라 그 위에 어떤 것을 얹으려고 합니다. 진리가 없이 어떤 봉사나 섬김으로 어떤 헌신을 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시험을 당하면요, 나중에 어려운 상황이 되면요, 진리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자꾸만 감정만을 추구합니다. 더 뜨거운 예배를, 더 큰 체험을, 더 자극적인 체험을 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의 감정을 조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감정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진리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진리가 되지 않는 순간 다른 어떤 것으로 싸우게 되면 반드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기초는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진리에 무장되어 있으면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자는 사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진리로 무장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거짓된 것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위조 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지폐를 연구합니다.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으면 거짓을 풀어낼 수 있는,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백신 접종을 하면서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나오는 그 거짓된 정보에 미혹되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백신은 뭐 666이다, 베리칩이다, 이단들이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치고 건전한 교단에 있는 분들이 없어요. 다 보면요, 여러분 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진리에 거짓을 보태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조금 첨가시킵니다. 사탄은 전체 진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거짓을 섞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면 우리는 그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담당 목사님에게 제발 와서 좀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이거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교육자들을 통해서 그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물어보셔도 대답을 해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자기의 판단, 내 생각, 내 감정,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리의 허리띠를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까?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수록, 우리가 유혹이 올수록, 흔들리며 흔들릴수록 우리는 이 허리띠를 단단하게 더 조여 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가지고 온갖 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은 이긴 싸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남성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굳건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허리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원수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초에 믿음의 그 진리가 아니라 다른 것이 있으면 반드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진리 가운데 서 계십시오. 더 세게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 매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것에 여러분 확실하게 그렇게 거하시고 또 그렇게 믿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교회는 1대1의 목숨을 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제자 훈련을 했다라고 하니까 1대1이 가장 좋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제자 훈련 같은 거는 한 12명, 11명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몇 명은 이렇게 탈락할 수 있는데, 그런데 1대1은요 도망가지 못하게 1대1을 한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1대1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보세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1대1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여러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진리 안에 서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요 예배 정말 귀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기회를 살려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 진리 안에 있겠습니다.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8주 동안 이 영적인 중무장을 통해서 사탄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